우리는 신실하지 않으면 주는 여전히 신실하시나니. 구 목사가 언어학을 전공하고 평생 공부한 사람인데 오늘 언어가 잘못되나 보다 생각하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목이 어색하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정확한 번역입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않으면 주는 여전히 신실하시나니.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9절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유브라데 강변에 기름진 평야 하란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나라, 너의 친척, 너의 직계 가족과 유산을 다 뒤로하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한마디로 네게 소중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시면서 먼저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첫째,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둘째,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며, 셋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많은 자손,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만민을 복되게 하는 삶,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은 100% 믿기 불가능한 약속이었습니다. 왜? 지금 아브라함은 이미 75세나 되었는데도 아들 하나도 없고 아내 사례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놀라운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란을 떠납니다. 안정된 삶과 많은 친척과 친구와 부모 형제와 유산을 뒤로하고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떠납니다. 엄청난 믿음의 결단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한복판인 세겜에 도착하자 하나님은 그곳에서 네 번째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세겜에는 이미 농사를 짓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 땅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서 베델을 지나서 가나안 땅의 남단 지역인 남방, 네게브를 향해서 갑니다. 남방은 말 그대로 건조한 광야와 같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남방 근처에 정착했을 겁니다. 그리고 목축업을 하면서 평화로운 삶을 시작했을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첫 번째 절 10절을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합니다. 불길한 징조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아무 소리 없이 내려갔다. 그런데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덧붙입니다. 창세기 기자는 기근이 닥쳤다는 것을 두 번이나 얘기하면서 기근이 심하였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가축을 먹일 물도 없고 가축을 먹일 꼴도 없고 이제는 가축 있는 거 웬만큼 다 잡아먹어서 먹고 살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가족을 이끌고 얼마 되지 않은 가축 몇 마리를 끌고 애굽으로 내려간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았어야 됩니다. 약속의 땅을 버리지 말았어야 됩니다. 애굽에 가면 가나안 땅을 네게 주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은 안중에 없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이민교회 많은 성도들이 얘기하듯이 일단 먹고 봐야 되지 않겠냐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목사는 몰상식한 목사고 그리고 비상식적인 목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혀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 아마 우리 많은 성도들은 고개를 끄덕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믿었다면 내려가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렇게도 굳건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히자 산산조각이 난 겁니다. 애굽에 가까이 이르자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미인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보면 당신은 살리고 나는 죽일 거라고. 그러니 누가 물으면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를 잘 대접하고 내 생명도 보존하리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다고 생각하자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고 연약한 아내에게 의탁합니다. 목숨을 부지하는 문제에 부딪히자 아브라함의 믿음 또다시 사라지고 만 겁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자 아브라함이 예상했던 대로 그대로 일이 일어납니다. 애굽 사람들은 곧 사례 아름다움을 알아보고 그 소문을 들은 바로의 대신들은 바로 앞에서 사례를 칭찬합니다. 그러자 바로는 아브라함과 사례에게 묻지 않고 큰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곧 사례를 바로의 궁으로 드립니다. 수많은 후궁들 가운데 하나로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후대해서 그에게 양과 소와 암수, 나귀와 남녀, 노비와 당시에 귀했던 약대까지 줍니다. 당시 결혼 관습에 따라서 신부값으로 주었는지 아니면 사례의 오빠이기에 선의로 주었는지 모르지만은 아브라함은 졸지에 큰 부자가 됩니다. 믿음을 버리고 아내를 이방인에게 준 대가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고 큰 부를 얻게 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과 사례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그대로 방치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곧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무산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사례를 바로에게 빼앗기고 애굽에 살게 되면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고 가나안 땅을 주시는 계획이 무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개입하십니다. 17절을 원어를 직역을 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 때문에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합니다. 여기서 큰 재앙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릅니다. 알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이 밝히지 않는 것 하나님 목적으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 때문에 이 재앙을 내리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시면서 가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례를 드린 후 곧 바로의 궁중에 재앙이 닥치자 종교성이 있었던 바로는 곧 아브라함을 불러서 꾸짖습니다. 네가 행한 이 짓이 무엇이냐. 원어를 충실하게 번역하면 대단히 강한 표현입니다. 네가 행한 이 짓이 무엇이냐. 선악과를 따먹은 이브에게 하나님께서 추궁하셨을 때 사용하신 질문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어찌하여 그녀가 너의 아내인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네 누이라 하여 네 아내를 나로 취하게 하였느냐. 어떤 통로를 통해서인지 모르지만 바로는 사례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를 데리고 떠나라고 명하고 사례와 함께 아브라함에게 준 모든 소유도 갖고 떠나게 합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육축과 은금이 풍부한 부자로서 애굽에서 나옵니다. 심한 기근 때문에 애굽에 들어갔을 때는 아무것도 없이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갑부가 돼서 나온 겁니다. 13장 3,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남방을 지나서 먼저 장막을 쳤던 곳, 더 중요하게는 처음 단을 쌓았던 곳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마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믿음 없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했을 겁니다. 오늘 말씀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 말씀 듣든지 읽든지 도대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 목회자들이 늘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어떤 말씀을 보든지 최소한 이 질문은 하시라고.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캐치하라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캐치하라고.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애를 쓰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애굽 피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이거를 분명히 알고 새기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의 땅으로 갔지만은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들자 곧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에서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다고 판단되자 약속의 자손들을 포기하고 아내를 바로 왕의 첩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여쭈었다 하는 얘기가 없습니다. 당시 주변 이방 민족들과 똑같이 되어서 자신의 상식과 논리와 경험에 따라서 믿음 없이 행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조차도 그런 거예요.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도 역경에 부딪히고 큰 고난에 부딪히자 하나님이고 뭐고 다 잊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위하여 개입하셔서 아브라함과 아내를 구원하시고 축복까지 하신 겁니다. 창세기 20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 후 24년이 지나서 99세가 되었을 때에도 똑같은 실수를 또 저지릅니다. 우리 같으면은 24년이 지났으면은 이제는 그러한 초보적인 실수는 안 할 것 같은데 똑같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가나안 땅에 다시 기근이 들자 이번에는 블레셋의 그랄로 피신하는데 그곳에서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그랄 왕이 데려가게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랄 왕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로하여금 범죄하지 못하게 하시고 사례를 돌려주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그랄을 떠날 때에는 애굽에서 나왔을 때와 같이 많은 재물과 가축을 얻어가지고 나오게 하십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답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같은 실수를 똑같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삭도 가나안의 흉년이 들자 그랄 지방으로 내려가고 그곳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럼으로써 그곳 사람들로 하여금 사례를 탐내서 취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이번에는 양심이 깨끗한 그랄 왕을 사용하셔서 아무도 아브라함이나 사례를 범하지 못하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아내를 보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평강 가운데 살며 농사하여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십이 많게 되어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신명기 28장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신 겁니다.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도 믿음이 연약할 때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믿음으로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어디에 장막을 치든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지만은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삶을 살았지만은 특별한 고난에 부딪히자 자신의 생명을 잃는 문제에 부딪히고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히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 없는 삶을 24년 후에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택하고 부르셨기에 그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 중심을 보셨기에 그를 버리지 아니시고 지키고 보호하시고 오히려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3절 말씀대로 오늘 설교 제목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신실하셨습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어야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사실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다고 하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다윗도 그랬습니다. 사울 왕이 집요하게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자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인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그것도 두 번이나 피신했습니다. 그 앞에서 자신의 신분이 탄로나서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침을 흘리고 벽에 낙서를 쓰며 미친 채 했습니다. 블레셋 군사와 함께 이스라엘과의 싸움에 출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 왕과 싸우고 이스라엘 군사와 싸워야 하는 그러한 역경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 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처음에는 블레셋 왕을 통해서 두 번째는 다른 지휘관들을 통해서 블레셋에서 목숨을 부지하고 쫓겨나게 하셨습니다.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기서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어떤 다윗인데 우리는 그의 신발끈도 매지 못하는 존재인데 다윗이 수치스러운 일을 행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왕이 된 후에는 자신의 충성스러운 우리아 장군의 아내를 간음하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 최전선에 나가게 해서 죽임을 당하게 했습니다. 일반 백성도 저지르지 않는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를 즉시 회복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죄 다윗은 양심이 깨끗했기에 즉시 회개하자 즉시 용서하시고 나중에 그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왜? 다윗이 똑똑하고 다윗이 경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을 연합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 로마서를 보면은 로마서 8장 28절뿐만 아니라 38절에서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주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이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도 모든 것을 놓고 주님을 따랐고 누구보다도 주님에 대한 열심이 충만했지만은 변화산상에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한 신비한 것들 보았고 주님이 너는 반석이라고 하시며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시고 천국의 열쇠를 맡긴 유일무이한 제자였고 손을 대면 병든 자를 고친 위대한 권능을 가진 제자였지만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그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일개 하녀 여종에 불과한 젊은 처녀 앞에서 그것도 맹세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생명이 위태롭고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워지면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이렇게 얼마든지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자신의 양을 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다른 제자들을 강건케 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주님의 다른 제자들도 다 한결같이 연약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자 다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다 연약했기에 자신들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드러나고 온전케 될 수 있었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주님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자신이 연약한 줄을 잘 알았기에 자신의 의인은 걸레와 같은 것을 잘 알았기에 창기와 세리와 다른 죄인들을 보면서 바리새인들과 같이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고 친구가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분명한 부름을 받고 주님의 분명한 약속을 받고 제자되기를 힘차게 출발했어도 우리 얼마든지 믿음이 연약해져서 실족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고도 곧 역경이 닥치면은 그 모든 믿음이 한순간에 다 없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아브라함과 같은 어려움 당할 사람 우리 가운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각종 암으로 자신이 죽고 배우자가 죽고 자녀가 죽는 일에 부딪힙니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잡을 잡지 못해서 또 있던 잡 해고당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과 같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주님의 놀라운 언약을 완전히 잊고 본능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고 수치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베드로와 엘리야와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근심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두시고 택하고 부르셨기에 내가 왠지 모르지만은 잠시 또는 한동안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반드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되 풍성하게 공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눈을 자신에 고정하지 말고 자신 주위에 있는 가족,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에 고정하지 말고 우리 모두의 실패와 연약함에 고정하지 말고 주님의 신실하심에 고정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을 잘 견딤으로써 주님의 온전하신 때, 주님의 온전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신실하게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책에서만 보고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실제 체험했기에 그 주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그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일, 나중에 요셉에게 일어났던 일,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어떤 곳에서 역경을 당했든지 요셉이 하는 모든 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축복된 삶으로 나아가고 남을 복되게 하는 삶, 우리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것을 늘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말씀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낙담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지 말고 그 신실하신 주님, 그러기에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알면 그 예가 수도 없이 구체적으로 뇌리 속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처하더라도 그 상황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말씀이 있는 거예요. 붙들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잘 알기에 하나님이 5만 가지 사람을 사용하셔서 심지어는 우리의 원수를 사용하셔서도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역사를 보며 그것을 소망하고 확신하며 굳건하게 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주시는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발 겸손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제발 겸손해라. 내가 아브라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윗보다 낫고 내가 베드로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나는 의롭다고 생각해서 남을 보면은 손가락부터 올라가는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내 영의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만약에 떴다면은 제발 내 영의 눈을 맑고 밝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교회 평생 다녔습니다. 그런데 43세 중생하기 전까지는 제가 꽤 의로운 줄 알았어요. 판단하는 게 많았습니다. 모든 교회를 보면서 판단하고 모든 사람을 보면서 판단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born-again 되고 처절하게 깨달은 게 제일 먼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나는 악하고 추하고 정직하지 못한 존재라는 것. 내 의인은 걸레와 같다는 것. 처절하게 깨달은 것. 그리고 난 다음서부터는 이 세상에 어느 사람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 하신 말씀 여러분 평생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도 모르게 바리새인이 되어 있는 사람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땅바닥에다가 뭐를 쓰셨다 그러는데 쓰면서 너 몇 년 몇 월 며칠 누구 가늠했지? 또 너 언제 회사 물건 훔쳤지? 너 언제 사기쳤지? 뭐 하는 거야? 양심이 깨끗하면은 어느 누구에게도 손을 들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그 주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남 쳐다보지 않고 자신을 쳐다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다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주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쫓아다니면서 추궁하는 자가 아니라 그거를 다 잊으시고 덮으시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정녕 따르는 분이구나. 그게 시편 23편 마지막 절 6절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수없이 지나가고 주님 앞에 죄를 수없이 많이 지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쫓아다니면서 축복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한 감격해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410장 왜 나 같은 자 주님께서 계속 구속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원문을 보시면은 디모데 후서 3장 12절 3절 말씀의 일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또한 참으면 주와 함께 왕노릇을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지금 하나님 말씀의 틀을 가만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마디를 하셨는데 세 개 다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우리가 뭐뭐 하면 주님은 뭐뭐 할 것이다. 11절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은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다. 우리가 행한 대로 주님께서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가 참으면 또한 주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역시 우리가 행한 데 비례해서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릴 것이다. 세 번째,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아주 시중일관한 논리입니다. 우리가 주님 부인하면은 여기 부인한다는 얘기는 믿음이 연약해서 한번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한번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시종일관하게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계속 부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가 행한 대로 그대로 갚으시리라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신실하지 그것도 똑바로 번역하면 우리가 신실하지 않으면 하고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신실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정상인가? 주님도 우리에게 신실하지 않으시리라 할 것을 기대해야 정상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신실하지 않으면 주님도 우리에게 신실하지 않으실 것이라.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주님께 신실하지 않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지속적으로 제가 번역을 여전히라고 번역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신실하시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기 우리가 신실하지 않아도 주는 여전히 신실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지금 앞에 논리를 따라서 가는 사람에게 우리가 신실하지 않으면 주는 여전히 신실하시니라. 이것을 보면서 놀라 자빠지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충격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그 사도 바울이 의도한 그 뜻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주님이냐 하는 겁니다. 놀라야 하고 감격해야 되고 찬양이 튀어나와야 되고 이제는 그 주님을 전심으로 내가 사랑하고 섬기겠다 하는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않으면 주는 여전히 신실하시느니라.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부차적인 교훈 또 깨우쳐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리고 나중에 다윗 그리고 베드로의 실수 보여주신 것은 우리에게 거울과 경계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우리도 얼마든지 죄를 짓고 실수해도 상관없구나.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구원받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마음 중심에서 주님의 모든 말씀 순종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재난에 부딪혀서 믿음과 육신이 연약해서 베드로와 같이 될 때 그때 주저앉고 주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또 실패했어도 주님께서 일흔 번씩 일곱 번이나 용서해 주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용서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고 또 주님 앞에 나가서 통회하고 내 믿음을 강건케 해달라고 부탁하고 그 다음에 성전문을 나설 때는 하나님께서 나 용서하신 것을 확신하며 연약한 무릎을 펴고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고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바로 앞에 디모데후서 2장 12절 뒤를 보시면은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는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은 그때는 버림을 받습니다. 그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가 신실하지 않으면 주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앞으로 평생 살아가면서 이 주님을 기억하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뚜기처럼 발딱 일어나서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며 주님을 믿고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구원 완성하고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 복되게 하며 내가 받은 은혜의 통로로서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